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오늘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한국의 KBS, MBC, SBS 이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41.4%로 가장 많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23.3%로 2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8%로 3위의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7.1%와 5.9%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출구조사는 투표를 실제 마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한 것이지만 전수조사가 아닌데다 응답자가 답변을 얼마나 솔직히 했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윤곽이 오늘 자정쯤 드러나고 내일 새벽쯤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시리아에서 무력 충돌을 줄이고 시리아 국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지난주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른바 긴장 완화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반 백악관에 경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어제 상원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을 러시아 대사 접촉 관련 거짓말에 대해 경질하기 2주 전쯤 백악관에 이같이 경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이츠 전 대행은 그러나 당시 통화감청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확인됐음에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여러 정부 관리들이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 대사가 접촉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거듭 발표해 우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연구센터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3%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해 관심이 있다고 한 답변 37%보다 많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역시 43%는 미국의 아시아 개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에 비해 미국을 동맹으로 의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싱가포르와 타이완, 필리핀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잇따라 초청하고 오는 11월 아시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두 곳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한 터널에서 웨이하이 중세 한국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차량이 사고를 당해 1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 차량은 빗길 속에 아이들을 태워 학교로 가던 중 타오 자쾅 터널 앞에 서 있던 쓰레기 운반 차량과 충돌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유치원생 11명은 4살에서 7살 어린이들로 10명은 한국인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이 테이마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대해 신성 모독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기독교도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주지사는 이슬람 인구가 절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실시된 선거 과정에 신성 모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푸르나마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오늘 뉴스 투데이는 투표가 끝난 이 시각 현재의 상황과 오늘 낮 투표소 모습 등 여러 가지 소식을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에 잇단 미국인 억류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대북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새벽까지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즉 9일 실시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일찍 치러진 이번 선거 출구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선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서울지국의 김환영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입니다.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가 방금 전, 그러니까 서울 시간으로 밤 8시로 종료됐는데요. 방송사들이 투표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밤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4%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3.3%, 중도 성향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각각 7.1%와 5.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는 공동으로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전국 투표소 30곳에서 약 9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당선이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까?
물론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떠나갈 듯한 환성과 박수가 터져나오면서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상황실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당직자들은 결과 발표 직후 일제히 함성을 지르거나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투표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초 12월에 치러져야 할 게 앞당겨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데요. 이런 경우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자인 4,247만 9,710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선거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조금 전인 밤 8시까지 투표가 계속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마감 뒤 잠정 집계한 투표율은 77.2%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는 26.06%로 사전투표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공식 투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이르면 내일 아침 6시에서 7시 정도에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락은 개표율이 70%에서 80%에 이르는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위 후보와 나머지 후보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경우엔 이보다 이른 오늘 밤 늦게 당선자 윤곽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쳤던 각 당 후보들의 투표장 표정은 어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아침 8시 30분쯤 서울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 김정숙 씨와 투표를 한 뒤 취재진에게 정권교체를 통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셔서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당이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꿔 탄생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 투표한 직후 이번 선거가 친북 좌파 정권을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부를 선택할 것인지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들이 화상 전화가 와서 좋은 꿈 꿨다 그러길래 내가 100달러에 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투표가 한국의 미래를 바꾼다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매일 굉장히 많은 나팔꽃이 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팔꽃은 좋은 소식이라는 꽃말입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각 후보들의 선거 캠프는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이번 대선에서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 캠프들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열띤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여의도 당사 지하 1층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밤 8시까지 페이스북을 통한 생방송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 이철우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왜 홍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를 선전하는 생방송 토크쇼를 내보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보수와 진보의 지긋지긋한 싸움을 마칠 때가 왔다. 정답은 안철수라는 뉴스를 제작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었습니다.
네, 김환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선거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도성민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서울 한강의 서쪽 강서구 지역의 한 투표소를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도 선거 때면 늘 투표가 진행됐던 곳이어서 주민들의 발길이 아주 익숙해 보였는데요. 바쁜 걸음으로 투표소를 들어가다 나오는 유권자도 있었지만 아주 느린 걸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서는 부부 유권자, 또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찾아오는 유권자 등 오늘이 한국의 아주 중요한 선거일이라는 특별한 분위기 투표소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심하게 편중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람을 일단 뽑았고요. 약간은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좀 청렴하다,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5년간 대통령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을 생각해서 찍었습니다.
착하고 양심이 있고 교양 있고 믿음이 가서요.
네, 이 투표로 선택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를 뽑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후보여서 선택했다는 유권자도 있었고요. 온전히 마음에 드는 후보는 없었지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며 자신 있어 하는 시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청렴하고 뭐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전부터 쭉 지켜봐왔거든요. 네.
쏙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실 없었는데 그래도 주권 행사니까 그냥 했어요.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높은 투표율로 대변되는 국민적인 관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투표소에서 만난 시민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네. 그 시민들은 매시각 발표되는 투표율 집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록적인 투표율을 냈던 재외선거 투표에 또 기대 이상의 26.06%의 사전투표율이 이어서 오늘 본 투표에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표출될 것이다. 이런 기대 섞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투표소를 배경으로 찍어온 기표 도장을 넣은 인증 사진을 찍는 사람들, 또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마음이 어떤지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달라진 투표 열기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도 그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관심이 많이 가져서 항상 그 테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20살 초반 때는 별로 선거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꼭 투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일단은 투표율도 굉장히 높고 심지어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실망을 많이 주긴 했지만 좋은 점을 하나 한 것 같아요. 국민들 투표율을 굉장히 높여놨다라는 거.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투표 열기가 지금 이 시각에는 개표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죠?
네. 그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뉴스 전문 채널,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표 상황을 실시각으로 전하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개표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고 개표 진척도에 따른 후보별 득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과 영상으로 시청자들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이 시각 대통령 후보들만큼이나 긴장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한국의 시민들, 이 새 대통령에게 바란 마음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화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부자로 후손들 행복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내건 공약을 초지 일관하는 대통령이길 바라요.
국정에 들어가면은 국방이죠.
그러겠죠.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국방이죠.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좀 더 컸을 때 살기 좋은 세상 그 밑바탕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과거를 좀 잊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나라. 그렇죠.
네, 지금까지 서울의 도성민 기자 소식 들어봤습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의 한국 내 탈북민들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남북한 선거 제도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인천에 정착한 탈북민 41살 이유미 씨는 남한에서 몇 차례 선거에 참여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처럼 당이 추천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자유가 그렇게 소중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 후보로 15명이나 나선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도 15명이나 된다고. 후보가 15명이나 우리는 한 명인데 들었다 놨다. 다른 후보는 뭐 나설 수도 없는 건데.
이유미 씨는 또 남한에서의 선거운동이 처음엔 나설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는 물론 온 가족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거리 홍보를 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선거운동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이런 자유스러운 선거운동의 이면에 허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해 충청남도 청양에 정착한 44살 장유빈 씨는 후보자들이 당선된 뒤 공약 실천에 소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유, 선거 때도 너무 막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선거할 때마다 뭐 국민들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한다는다. 무슨 뭐 세금을 얻는다는 이 너무 유세를 떠들어 대잖아요. 그게가 너무 싫어요.
따라서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소중한 내 한 표를 던질 때의 판단은 신중했습니다. 이유미 씨는 이번 19대 한국 대통령 선택 기준이 북한 핵 문제에 해결 의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에 대한 그런 협상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저희 협상으로 끝날 것 같으면 진작에 끝났죠. 저 김정은의 김부자들이. 안 돼. 쟤네들은 그냥 위협을 줘요. 같이. 쟤네들이 한 방을 쏘면 두 방, 세 방을 쏴서라도 핵을 위협을 줘야 돼.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한국의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탄핵됨으로써 조기에 치러졌습니다. 이 과정이 서울에 정착한 48살 김광일 씨에게는 북한의 독재정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똑바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15명의 후보들이 모두 자기 정책 이념에 맞게 공약을 내세우고 또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신할 것을 행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재정치 속에서 경직된 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을 하루빨리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안목을 높여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대립했으나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자유경쟁에 따른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이르기까지 탈북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현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 사회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을 최근 수료한 많은 탈북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투표에 나섰던 탈북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하나원 228기로 한국 사회에 나온 50대 탈북민 주광숙 씨.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설레임에 9일 일찍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선거를 안 참가할 수 있는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 나라 국민이 됐으면 참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이런 자유로운 투표 기회를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일찍이 가서 하고 일찍이 끝내고 몇 시까지 끝내라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반대 투표라는 건 없습니다. 선거에 안 참가하면 완전 간첩이라고 놈이 반도이라 하고 예? 정치적으로 걸고 들어서 무소불사리고 나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 투표라는 거 할 수도 없고 안 참가할 수도 없고.
하나원에 석 달 동안 머물며 자신들을 대표하는 총무를 이미 선출한 경험도 있어 한 표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희 하나원에서 곧 투표를 해보니까나 그저 한 사람이 투표로 해서리 또 당선되고 그 한 점수가 모자라서리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나 이게 내 한 사람이 투표를 해주면 그만큼 그게 많이 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한 사람도.
주 씨는 한국 사회에 나온 지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지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를 공평한 사회, 그 다음에는 뇌물을 바채설이 직업을 딴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러면 어쨌든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조카들도 직업 때문에 고심하지 않겠구나 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 사람을 투표하기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다른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주 씨를 돕기 위해 달려온 한 탈북민 목사는 투표가 바로 특권이라며 주 씨를 격려합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고 우리가 투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나에게도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회고 특권이거든. 이게 민주주의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건 매우 좋은 거야. 옳은 일이고.
주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에 들어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4월 11일까지 여기서
등록을 해야 된답니까?
여기서 4월 11일까지 여기 거주됐으면.
여기 이사부 전주소지가 어디셨어요?
아니, 전주소하고 오늘까지는
있네요. 네, 참 확인해 주시면 방을 알아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VOA에 지난달 11일 선거인명부 작성을 끝냈기 때문에 26일 사회로 나온 주 씨는 그 주지에 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권은 있지만 주민등록증에 적힌 알지도 못하는 먼 주소지로 가야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원 관계자는 VOA에 탈북민들이 하나원 수료 직전인 지난 24일 선관위 지역 관계자를 초청해 대선 일정과 투표 방법을 자세히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입신고 지역 내 선거인명부에 탈북민 이름이 들어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주지에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를 할 것을 관계자가 탈북민들에게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는 사전투표가 무엇인지 교육을 받았지만 투표일인 9일에 투표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사전 투표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하나원 동기 여러 명도 전화로 확인한 결과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갓 나온 탈북민들을 설레이게 했던 첫 대선 투표는 결국 정부 관계기관들의 매끄럽지 못한 조율과 탈북민들에게 너무도 낯선 한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실시된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일본 교토통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교토통신의 보도는 미국 측이 확인해 줄 사항이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한 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한국이 모르는 대북 제안을 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제안을 중국에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력 증강을 위해 5년간 7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의회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아시아 태평양 안정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8일 BOA에 보낸 성명에서 아시아 태평양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며 국방부는 미군이 영내에 떠오르는 도전에 맞서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제안한 아시아 태평양 안전계획은 앞으로 5년간 75억 달러 예산을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군사작전 필요설비에 대한 투자와 군수품 확충, 육군과 공군, 해군 병력을 증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동맹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상원 의원들은 이 같은 예산 배정에 대해 동맹과 적들에게 미국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원 의원들도 아시아 태평양 안전 계획이 이 지역에서 미군의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의 큰 안보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지난 3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8일자 보도에서 맥케인 위원장의 계획에 대해 지역 내 최대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방위 공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공식 폐기했지만 아시아에 대한 더 큰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계획이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연장선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방부에 근무했던 켈리 맥사맨 아태 차관보 대행은 이번 계획이 전략적으로 이용된다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군사적 난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계획이 미 태평양 사령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연결돼야 한다면서 태평양 사령부의 비자금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리처드 폰테인 소장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집중, 자원을 투입한다는 점에 있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기대치를 높였고 그 기대치는 실제로 이뤄진 것보다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실제 예산이 배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회계 연도에 국방 예산으로 540억 달러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를 승인할지 불확실한 상태고 이 때문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이번 계획에 투입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미 당국자와 의회의 분석입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안전계획에 당장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미 하원 의원들은 중국이 지난 20년간 군사 현대화를 추진한 반면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자동 예산 삭감을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적, 경제적 균형이 훼손됐다며 이번 계획이 중국을 일부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방어 역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고도와 저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어를 가능하게 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백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미국은 미한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가 사드 배치 재검토 입장을 천명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사드가 한국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에 기여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입니다. 또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종말 단계에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파괴하는 역량을 전 지구적으로 배치 운용할 수 있게 한다며 직격 기술을 이용해 날아오는 탄두를 파괴하는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드로 미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드의 방어적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가 한국의 기존 방공과 미사일 방어에 중요한 역량을 더하며 오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만큼 중국 혹은 러시아의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에 있던 미국인 억류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6일 미국 시민 김학송 씨를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억류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또 다른 미국 시민 김상덕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국적자는 이들 두 명 외에도 한국계인 김동철 목사와 대학생인 오토 원비어 씨 등 모두 4명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은 북한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gain an indication of this North Korean government's willingness to abuse rights for its own gain.
로버트슨 부국장은 억류된 미국인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체포된 사람들은 무조건 유죄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원할 경우 억류자들에 대한 어떤 혐의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 마이클 글랜디닝 대표는 억류된 미국인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re's no due process whatsoever. He will not get access to an independent lawyer. He will not.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은 독립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독립적인 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의 티 쿠마루 국장은 북한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He should be given a fair trial. Number two, he should get a lawyer of his choice.
억류된 미국인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으며 가족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억류자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막고 있는 것도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1년 넘게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 접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 밖에 억류 미국인들의 소재를 감춘 채 가족의 편지와 생필품의 전달도 막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영사접견을 막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분명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at is a clear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se.
북한이 영사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국인들을 억류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에게 지나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원비어 씨를 예로 들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행동들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경찰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죠. 북한에서 통제, 탄압, 인권 요인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또한 절대주의적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하죠.
전문가들은 또 북한에 이딴 미국인 억류를 계기로 미국 정부가 미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needs to be some really big questions as to whether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ctually.
유럽 북한 인권 협회 글렌 디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방북을 금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현재 북한 당국이 미국 시민권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진지하게 북한 방문의 안전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관광과 문화교류 등 목적으로 방북하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대북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방의 압력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략정보분석업체인 스트랩4가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서 기회를 잡다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북중 관계가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막으려고 대북제재 강화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압박을 의식한 듯 북한 관영 매체는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고 이에 북한 관영 매체가 북한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는 등 현재 북중 관계는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대북 관계를 강화해 대서방 관계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 한다고 스트랩4는 분석했습니다. 대북 관계를 이용해 서방과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합병을 이유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나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하는 전기 여객 화물선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북한 항구를 이용한 러시아 물자 운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출도 눈길을 끕니다. 러시아는 약 3만 2천 명인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더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송출은 북러 경협에서 가장 성공한 분야입니다. 이 밖에 지난 1월에는 러시아 철도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라진 하산 철도 개선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또 중국이 대북 제재의 하나로 연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신 북한에 연료를 공급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에 연료를 꾸준히 수출해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완충 국가로 남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 북러 관계로 맞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을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북관계를 이용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관계 강화에서 기대하는 대서방 지렛대 역할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UN의 사업에 미화 1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양과 보건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사업에 각각 미화 112만 달러와 3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최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캐나다 정부가 올해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이 같은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브리티니 벤홀라 플래처 대변인도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며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기구 WFP에 3월과 4월 각각 자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올해 대북 지원금은 지난해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던 것에 비해 25% 감소한 규모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각각 미화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플래처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주의 지원금은 가용 가능한 자금이나 위기 심각성, 인도주의 지원 필요성,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 호소 등에 근거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캐나다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내 공장에서 영양강화식품과 영양과자를 제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대북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모금된 액수는 목표액의 29%인 3,672만 달러입니다. 유니세프도 올해 초 공개한 2017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에 1,6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70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 6만여 명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160만여 명에게 비타민 A, 임산부와 수유모 70만여 명에게 복합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00만 달러를 보건사업에 투입해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약을 지원하며 220만여 명에게 필수의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올해 초부터 8일 현재까지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927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사는 그레이스 조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레이스 조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락빌에 위치한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의 강의실.
Light hits your glasses too. When you're up here, look back to see how some light hits your glasses.
음악이 흘러나오는 강의실의 벽 선반에는 여러 가지 석고 조형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10여 명의 미국인 학생들은 연필을 들고 석고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석고 대생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청각장애인 학생도 수화를 하는 보조교사의 동작을 눈으로 읽으며 수업에 열중입니다. 그림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 한켠. 또 다른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
뭐가 잘못됐어요?
네.
확실히 뽀얗네.
아 진짜 왜 코에서 막 마지막에 나니까 맛있어.
이것 때문에 재봉틀 사용할 때 배운 거예요?
네,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는 거예요 저도. 근데 막 말썽 피우고 막
보기만 해도 복잡해지네요.
기아증이 납니다.
전기 재봉틀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작은 천 조각들을 올려놓고 일일이 단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설치 미술 혹은 조형 미술이라고 하는 3D 아트 과목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 과제의 주제는 같은 모양과 크기의 200개 이상의 물체를 만들어 한 가지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조 씨 작품의 주제는
우리 탈북자분들이 한 200명 정도 리스트가 있어요. 그 북한에 북송되셔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성함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분들을 이제 기억하기도 하고 이제 추모하는 의미로 이제 제가 아트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조 씨가 구상한 작품의 주제는 다름 아닌 북송 탈북자를 기리는 이름표입니다. 그레이스 조, 20대 중반의 탈북 여성인 조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해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만들었어요? 꽤 많아 보이는데.
200개 정도 만들고 있어요. 189, 90개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돌아가신 분들이라서 이름표가 한장색이구나.
네, 색깔을 저희가 선택을 하다가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색이 어울릴까 하다가 이제 다양한 색깔을 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두 가지 색깔로 고르래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막 블랙 앤 화이트이 낫겠다 싶어서 그걸로 선택했어요.
검정색 이름표를 만들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쓰고 탈북자들을 위한 추모의 나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워싱턴에 본부를 둔 탈북자 지원단체 미주 탈북민연대의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 조 씨는 지난해 가을 2년제 단과대학인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원래는 버지니아에서 5, 6년 살고 있어서요. 버지니아에 있는 노바를 먼저 신청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봄학기, 여름학기를 다녔는데 이제 저희 가족이 이사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머무를 곳을 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릴랜드 락빌에 계신 이제 아저씨 아줌마께서 이제 그냥 와가 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집을 내주셨어요. 방 하나를. 그래서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거리가 먼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조 씨.
와서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그 여기 몽고메리 칼리지에서 배우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많이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도 많이 주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저 자신한테도 좀 퍼시를 할 수 있고 좀 배우는 것도 많고 교수님들이 클래스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것도 이제 퀄리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옮겨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옮긴 학교에서 조 씨는 대학 강의를 듣고 있지만 영어 실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탓에 수강 신청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칼리지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이제 시험을 다시 보고 그 레벨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데 레벨을 여기 옮겨와서 그러니까 버지니아는 제가 ESL을 끝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시험을 쳐보니까 여기 시험이 좀 고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ESL 레벨이라 그래서 이번 학기가 마지막 ESL 레벨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긴장되고 공부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영어 실력을 쌓아놓고 공부를 해라. 거기에 자격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렇죠. 이제 다른 과제들도 보면은 제 영어 실력에 딸려서 제가 들을 수 있고 못 듣고 이렇게 나눠져.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 말은 제2언어로서의 영어라는 뜻인데요. 모국어가 따로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영어가 제2언어인 만큼 이들을 위한 영어 수업이 필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어한다기보다는 더 에포트를 넣으려고 하는 건 수학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기초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수학은 이제 그걸 아무리 뚫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안 듣고 그러면은. 그래서 수업 때 이제 더 열심히 노트 적으려고 하고 교수님하고 여쭤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고 만약에 숙제할 때 혼자 안 되면 이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주위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학 숙제랑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가끔씩 수학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탈북자 지원단체 부대표로서 조 씨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만 미국 대학생 조 씨는 아직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학업과 인권 활동을 병행하고 있기에 더 그렇습니다. 이날 역시 석고대생 수업을 하고 있는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해 허락을 받았고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조 씨의 과제를 한인 친구가 돕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2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취재가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도와주게 됐어요.
학생이 하시는 일은 지금 뭐예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재봉틀을 이제 가기 전에 실로 꼬맬 수 있게끔 접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름표도 걸 수 있게끔 새 고랑이도 걸어주고요.
이렇게 그레이스 조 씨는 친구와 교수님의 도움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Okay, so I'm closing shop here.
Yeah.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난 건 아닌데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문답 주셨어요.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그레이스 조 씨의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조 씨의 사연은 계속됩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되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